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토요일 뷰어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뷰어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북중 무역액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공개한 북중 무역 자료에 따르면 양국의 5월 무역액은 2,031만 달러로 전달인 4월에 1억 234만 달러에 비해 약 80%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451만 달러로 전달에 9,809만 달러보다 약 85% 급감했습니다. 반면 수출액은 579만 달러로 전달에 437만 달러에 비해 소폭 올랐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 1월부터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단둥 지역이 봉쇄되면서 지난 4월 말부터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열차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화물의 양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북중 무역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에 북중 무역액 2,031만 달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5월 1억 8,491만 달러의 11%,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5월에 2억 7억 7,225만 달러의 7.4%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6% 폭락하며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브렌트 유액 6.69달러, 약 5.6% 하락해 113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03달러, 약 6.8% 떨어진 109.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유의 경우 지난달 20일 이후 최저 금액이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지난달 12일 이래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하락폭은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OANDA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분석가는 달러가 반등하고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며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어제 어산지에 미국 신병 인도를 허가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영국 법원이 어산지에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기밀 유출 17건과 컴퓨터 부정 사용 1건 등으로 어산지를 기소한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가 유출한 기밀 자료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가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미국 군인 첼시 매닝의 도움으로 미국 정부 기밀 자료를 입수해 이를 위키리크스에 공개했습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1년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7년간 머물었으며 이후 영국 정부에 붙잡혀 2019년부터 영국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어제 6개월에서 4세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과 6개월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FDA 자문기구는 15일 회의를 통해 5세 미만 아이들에게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만장일치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5세 미만 아이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용 권고 결정을 거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였습니다.
6월은 독일의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의 달입니다.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의 배우자였고 또 요하네스 브람스의 스승이기도 한 슈만은 1810년 6월에 독일 제국의 작센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슈만 탄생 2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재능은 있었지만 어머니의 바람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학과에 진학을 했다가 작곡가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에 피아노와 작곡 공부를 시작합니다. 슈만의 음악 세계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클라라 슈만인데요. 피아노 선생님 댁에 9살 난 딸 클라라. 어린 나이에 이미 피아니스트로 유명했던 클라라와 17살의 청년 슈만의 만남은 5년 뒤에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클라라 슈만이 21살 되던 해에 부부가 됩니다. 슈만이 46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두 사람은 부부로 또 음악적 동반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년에 슈만은 조울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시대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클라라와 함께 만든 가곡 시인의 사랑 또 클라라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어른들의 동심을 그린 어린이 전경 등 아름다운 선율을 남긴 작곡가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로베르트 슈만의 서정곡 어린이 전경 가운데 7번째 곡 꿈 트로이 메라이로 문을 열겠습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Thank you.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곡 어린이 정경 가운데 꿈, 트로이 메라이,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은 클라라와 결혼하기 전인 1838년에 피아노 연주곡을 모아서 엮은 작품입니다. 슈만이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음악으로 충만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한테 가끔 어린이 같다고 말했죠. 그 말이 생각나서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마법의 부처럼 30개나 되는 예쁜 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13곡을 뽑아서 어린이의 정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슈만은 어린이 정경을 내놓은 2년 뒤 21살의 클라라와 결혼을 합니다. 21살이 되면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슈만은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피아니스트 쇼팽과 또 브람스를 발굴했고요.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재능을 유럽사회에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르티타 3번 2장조 작품 번호 1006 가운데 프렐류드가 이어집니다. 파르티타는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음악을 만드는 형식이고요. 변주곡이나 모음곡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흐는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6곡의 파르티타를 만들었고요. 난해한 곡부터 아주 편안한 흐름까지 다양한 수준의 연주를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전문가들은 바흐의 파르티타를 경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섭렵해야 하는 작품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이올린 독주 파르티타 3번의 1악장 프렐류드 듣겠습니다.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즈코 호리고메가 연주합니다.
Thank you.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파르티타 3번 2장조 가운데 1악장 프렐류드 일본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즈코 호리고메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루부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베를린 필하모닉의 23명의 첼리스트 연주 또 성악가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빌라루부스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흔치 않은 남미 작곡가입니다. 1880년대 중반 브라질 리우데자네루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웠는데 10대 중반에 이미 첼로와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돈을 벌었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습니다. 빌라루부스는 특히 기타를 잘 쳤습니다. 쇼팽의 작품 연주는 청년 시절 이 빌라루부스의 클래식 기타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데요. 브라질 민속음악 연구에 열정을 쏟았고 피아니스트 아내를 만났고 자신의 실내악단을 꾸리고 또 세계적 음악가들과 교류하면서 미국에도 자신의 음악을 소개했고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국가장학금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브라질의 음악교육 지도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브라질에 소개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1930년에서 45년 사이에 만든 이 오페라식 가창과 브라질 정서의 선율을 악기로 표현한 9개의 몸곡 브라질풍의 바흐를 그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흐와 헨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음악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 번호는 444번이고요. C장조의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준비합니다. 소프라노 리코더의 덴마크 연주가 미칼라 페트리 클라디오 시모네가 이끄는 이 솔리스트 베네티가 함께합니다. 1990년대 한국 영화입니다. 제목은 미술관 옆 동물원이고요. 배우 심은하 씨, 이성재 씨가 출연했고 여성 감독 이정향 씨가 연출한 사랑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결혼식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는 춘희와 마지막 휴가를 나온 군인 철수입니다. 춘희는 결혼식장의 단골 하객인 국회의원 보좌관 중년의 인공을 짝사랑하는 연애 초보고요. 철수는 애인 다혜를 찾아갔다가 춘희 집에 머물게 된 나름 연애의 고수라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다혜의 집인 줄 알고 주인의 밀린 월세 독촉에 지갑을 다 열어준 철수. 그런데 알고 보니 다혜는 이미 이사를 갔고 그 집에는 춘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혜를 만납니다. 하지만 곧 결혼을 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철수. 그런 철수가 안쓰러운 춘희. 돌아오는 길에 춘희는 미술관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철수는 미술을 알기나 하냐며 동물원에 간다고 합니다. 여하튼 휴가에 쓸 돈을 모두 춘희의 밀린 월세 갚는데 다 써버린 철수. 그래서 춘희 집에 머물게 됩니다. 춘희는 노을 지는 밤하늘의 별과 자전거 타는 낭만을 좋아합니다. 철수는 노을은 그저 먼지 탓이고 자전거 타는 것은 고생이라고 하죠. 말만 시작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전혀 다른 연애관을 가진 두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열흘간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춘희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공모에 붙어서 작가도 되고 밀린 월세를 갚겠다고 하는데 철수가 보니 답답하게 그지없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군수를 두던 철수가 아예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철수가 그려가는 떠나간 애인 다혜를 닮은 시나리오 속 여성은 춘희의 연애관을 바꿔가고요. 춘희가 만들어가는 인공을 닮은 남자는 철수의 생각을 바꿔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나리오 공모 마감일에 춘희는 일을 가야 하는데 철수는 자기가 알아서 마무리하고 제출을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 춘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고요. 춘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 철수. 이렇게 마무리했다며 춘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춘희와 철수가 함께 쓴 시나리오의 제목은 미술관 옆 동물원이고요. 한국의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바로 옆에 자리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영화 속 미술관과 동물원입니다.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의 마지막 입맞춤 장면과 또 두 사람의 사랑 감정이 싹트는 장면마다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이 곡이 흐릅니다. 관현악곡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입니다. 엘가가 약혼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작품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선택해준 약혼녀 앨리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을 담아 만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예술학교 길드홀 연주자들로 구성된 길드홀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보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바람둥이 귀족 돈 조반니가 주인공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의 아리아 저 악당은 나를 배신했지만 뉴질랜드의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와 미국의 지휘자 로린 마젤에 이끈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돈 조반니는 스페인의 아주 전설적인 호색한 젊은 귀족의 이름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돈 후안이라고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돈 후앙. 이탈리아식 이름인 돈 조반니가 모두 같은 인물인데요. 여성 편력이 대단한 이 바람둥이 돈 조반니의 방탕한 생활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요. 결국에는 지옥불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줄거리로 하인 레오폴트가 그동안 주인 돈 조반니가 농락한 여성들의 명단을 읽어내려가는 아리아 카탈로그의 노래가 제일 유명합니다. 오늘 함께 해본 아리아는요. 돈 조반니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미련 때문에 또 악행을 감싸주려고 했던 여인 엘비라가 부르는 저 악당은 나를 배신했지만 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핀란드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의 교향 시 플란디아 준비했습니다. 1899년 러시아 치하의 핀란드에서 역사 관련 행사에 쓰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핀란드여 일어나라라는 주제에 담긴 의미대로 핀란드 사람들의 애국심을 높인 국민 찬가라고도 불립니다. 원래는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가사를 입혀서 찬송가로도 또 합창곡으로도 들을 수 있는 핀란드어입니다. 금관악기와 큰 북의 웅장한 울림에서 시작해 목관악기로 다시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이어지는 교향시 핀란디아의 흐름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음악가 클라우스 페테 플로어가 지휘한 베를린 교향악단입니다. 핀란디아 작곡가 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 작품 번호 26이었습니다. 독일의 지휘자 페터 플로어,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작품은 펠릭스 멘데스존의 무언가 준비했습니다. 작품 번호 38의 6번이고요. 한자로 쓰인 말 그대로 무언가, songs without words입니다. 노래지만 말이 없는 노래,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확실하게 의미를 전해주는 음악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멘델스존이 직접 이 제목을 무언가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 멘델스존의 무언가는 모두 49곡입니다. 1829년에서 1845년 사이에 만든 피아노로 연주하는 짧은 길이의 서정곡인데요. 모두 8개 작품집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1집에서 6집까지는 멘델스존이 직접 엮었다고 하고요. 7집과 8집은 멘델스존 사후에 출판이 됐습니다. 49곡 가운데 멘델스존이 직접 세부 제목을 붙인 무언가는 몇 곡에 불과합니다. 자, 무언가 49개 작품 가운데 특히 사람들이 즐겨 듣는 곡이고요. 멘델스존이 직접 제목을 달았다는 3집에 담겨있는 이중창 듀엣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 피아니스트 필립 아버그가 연주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